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 내리는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사정을 주님 다 아시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또 비가 오는데 또 아침길을 뚫고 기도회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하미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약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묻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이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군에 몰린 이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내주고 도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이 굉장히 가슴 찡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울며 광야길로 들어갔도다. 오늘 그 큐티 본문 그 메시지 타이틀이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다입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10여 년이 넘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외롭고 힘든 광야 생활을 뭐 신물이 나도록 겪어본 사람입니다. 감옥에 한번 갔던 사람은 다시는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광야도 자주 겪으면 이렇게 내공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도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본 적이 없는 광야 생활을 다윗은 10여 년이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서 이제는 고생 좀 끝나나 싶었는데 60이 넘은 나이에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완전히 바닥을 치다가 다시 성공해서 잘 살만한가 싶으면 다시 바닥을 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해서 아픈 다른 사람들을 비웃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언제 아플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사업에 실패한 주위 사람들 비웃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업도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성공을 한번 겪고 난 뒤에 다시 떨어지게 되는 두 번째 광야, 그것도 젊은 때도 아니고 나이 들어서 겪게 되는 두 번째 광야는 아마 첫 번째 광야보다 훨씬 더 처절한 심정으로 다윗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정신없이 도주하는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를 기다리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만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들고 다윗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이 아무리 수도 예루살렘을 잃고 도주한다고 해도 다윗이 하나님의 궤와 도주한다면 그 백성들한테 엄청난 위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반역의 수에 압살롬을 두렵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궤가 가지는 의미는 조선시대 옥새보다도 몇백 배 더 큰 거예요. 아무리 힘으로 왕궁을 점령했다고 해도 압살롬에게 이 하나님의 궤가 없다면 그는 전부 다 불안한 승리를 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엄청난 큰 명분과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압살롬에게는 정신적인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와서 다윗을 따라가겠다 그런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저 도성을 힘으로 뺏겼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같이 있으면 백성들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알고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걸 거절합니다.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을 때 전 3만 명을 동원해서 그걸 춤추면서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임재의 능력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다윗인데 그걸 어렵게 부하들이 제사장들이 빼가지고 이제 같이 탈출하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합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 어렵게 가지고 온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언약궤를 볼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자신이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이 반란으로 인해 죽거나 추방당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니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마치 남의 일 얘기하듯이 아주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놓아야 되는 그 상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닉하고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는데 이 다윗은 다릅니다. 언약궤가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상황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졌다고는 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도구로서 부적같이 이용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조선시대 옥새도 아니고 무당들이 말하는 부적도 아닙니다. 아무리 언약궤가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행동이 여호와를 떠나 있으면 그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떠나게 된 도피생활에 이 다윗은 이 반역의 근원이 자신이 저지른 밧세바 불륜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떠나게 된 이 도피생활에 그는 하나님의 궤를 같이 가지고 유랑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이 이 위기에서 살아남든 그렇지 못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한테 맞추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맞추라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래서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위기에 떨어지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빨리 이 위기를 탈출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힘들수록 하나님 보고 우리한테 맞추라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수록 패닉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침착해야 합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칠 거 고치고 온전히 자신의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자신을 지키는 인간적인 도구로 이용할 걸 포기해버립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걸 참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이용해서 자신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좀 갖고 가달라고, 치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폭풍 속에 들어왔지만 이 폭풍이 끝나고 나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그걸 믿고 언약궤를 부적처럼 이용할 걸 포기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다윗처럼 행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읍에서 불과 1km 정도 거리에 위치한 산입니다. 다윗이 그 산을 오르면서 머리를 가린 채로 슬피 울면서 맨발로 걸어갔고 함께하던 모든 백성도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걷는 것은 가누기 어려운 큰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처절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는 아들의 반역으로 도성에서 쫓겨난 이 기막힌 현실 앞에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배신한 압살롬에게 이를 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밧세바와의 불륜의 죄로 시작된 자녀들의 문제, 이복 형제를 성폭행한 암논을 징계하지 못한 자신의 우유부단함, 그 암논을 죽인 압살롬도 제대로 징계하지 못한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들어왔을 때 영성이 깊은 사람은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압살롬에 배신한 죄가 크죠. 그렇지만 다윗은 여기서 압살롬 때문에 울지 않고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올라갑니다. 회개는 참으로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을,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람산이 어떤 산입니까?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던 바로 그 산입니다. 주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원동력이 되었듯이 이 다윗이 이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적 같은 소망의 불씨를 살려주십니다. 슬픔에 젖어있는 다윗에게 또 하나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당도합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약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압살롬의 편에 아이도벨이 있다. 이 소식에 다윗은 그냥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도벨이 누굽니까? 아이도벨의 다윗에게 있어서 유비에게 있어서 제갈공명 같은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 진영의 모든 작전을 짜던 사람이 핵심 브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핵심 브레인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갔다면 압살롬은 군사력도 우세한 데다가 민심도 움켜잡고 있는데 아이도벨이 붙었다는 것은 이미 다윗의 군사 시스템을 다 꿰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기로 한다면 다윗이 어떤 수를 다음에 둘 것인지를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건 뭐 객관적으로는 거의 상황이 끝난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다윗을 섬겼던 아이도벨이 왜 배신했을까? 이 아이도벨이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정말 충족했던 손자 사이 우리아를 음모로 죽여버리고 손녀딸을 차지한 다윗왕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가 이 아이도벨에게는 은근히 남아 있었겠죠. 아마 압살롬은 이것을 미리 캐치한 다음에 이 교묘하게 이 아이도벨에게 접근해서 오랜 세월 공을 들여서 아마 포섭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아가 죽은 이후로 아이도벨을 볼 낯이 없었죠, 다윗도. 그렇지만 어쨌든 반역의 그 수계에 오른팔이 될 줄은 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객관적으로 이 싸움은 끝났구나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이 이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지만 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인 다윗은 어떻게 울부짖듯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굉장히 짧은 기도지만 여기는 엄청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를 추격해오는 압살롬군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아이도벨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한 것입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 네가 아이도벨을 너의 칼로 쓸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아이도벨로 인해서 압살롬 너를 꺾을 것이다. 이거를 기도하고 난 다윗이 직감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패배하게 하옵소서. 객관적인 분석으로는 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뭐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적이 강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바로 그 강함 때문에 적은 망할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목숨을 건 기도에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어떤 인물이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다윗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 끝내자마자 나타난 사람이 후세예요. 나중에 압살롬이 중요한 걸로 봐서 이 후세는 아마 아이도벨이 노련한 그런 경험 많은 참모였다면 후세는 아주 떠오르는 젊은 엘리트 장군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후세가 이 망명자 신세가 된 다윗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와 함께 오지 말고 네가 진짜 나를 도우려거든 압살롬의 진영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의 신복이 되라. 그래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깨뜨려달라. 어찌 보면 이 후세의 등장은 31절에 나온 다윗의 기도,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후세를 만난 순간 다윗의 머리에는 아 이것이 기도응답이다라는 생각이 퍼뜩 스쳤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만나는 사람은 기도응답이에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어떤 일을 주목하십시오. 기도 따로, 현실 따로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이 보니까 후세를 언제 만나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만나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예배하는 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아, 이 후세를 압살롬의 진영에 투항시켜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견제해야겠다는 그 생각이 다윗에게 퍽 떠오른 거. 이거는 다윗이 한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나 큰 슬픔과 낙심에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쫓겨오느라고 지칠 대로 지켜요. 거의 넋이 나간 상태인데 이 순간은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언제 돌아왔을까요? 기도할 때 돌아온 거예요. 회개할 때 돌아온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은 35절, 36절에 보면은 후세를 백업할 스파이 조직도 셋업하죠. 예루살렘에 가서 압살롬 진영의 정보를 파악하는 대로 그 정보를 지금 아까 언약궤를 돌려보낸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전하면 그들이 그들의 아들들에게 전해서 그 정보를 나에게 갖다 줄 것이다. 아, 순식간에 압살롬 진영의 그 짧은 시간 내에 스파이 조직을 셋업한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이 처음 반란을 당했을 때는 많이 놀라고 낙담했지만 계속 그렇게 침체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참 훌륭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해요.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다음에 씩씩하게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전략을 주십니다. 후세를 통해 또 제사장들을 통해 아이도벨을 패하게 할 계획을 세우고 지체 없이 실행에 옮깁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34절 끝에 보면 이 말은 자멸이 아닌 외부의 강력한 힘으로 멸망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에 의지해서 반란군에게 반격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입니다. 기도로 일어난 사람은 환난에 무릎 꿇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승리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힘들고 낙담해하는 것은 잠시면 족합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압살롬같이 무섭고 교활한 마귀의 세력을 다시 반격해야만 합니다. 다윗의 작전 계획을 숙지한 후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37절을 보세요. 시작.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도다. 후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시각이 공교롭게도 압살롬 군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과 거의 비슷한 시간대였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망적인 뉴스였지만 후세가 돌아갔다는 것은 다윗의 친구 후세가 돌아갔다는 것은 이제 쫓기기만 하던 다윗 진영의 반격의 불씨가 피어올랐다는 암시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압박하고 들어오지만 우리는 마귀의 진영 한복판에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또 갖다 심어놓습니다. 이슬람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기독교 국가에 들어가서 포교를 많이 합니다. 영국도 지금 이슬람이 번지는 그 레이시 굉장히 많은데 또 사람들이 모르는 것 중 하나가 이슬람 국가 안에 또 하나님의 복음이 엄청나게 번지고 있습니다. 죽음 같은 이슬람 국가 그 이란 안에 지하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세에 몰린 것 같지만 의외로 또 적의 심장부에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갑니다. 절망하지 않는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다시 광야로 들어간 다윗,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모든 것이 끝났지만 아이도벨까지 저쪽에 붙어버렸지만 하나님의 궤도 돌려보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불꽃을 살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인생에 다시 광야로 들어간 분들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